아까 그 담원의 경우에 인과 물의 법칙의 차이, 그걸 자연의 현상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 그걸로 인간과 자연을 별도로 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요 얘기를 대신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부국사상이 등장이 됐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게요,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났다고 그래봐요. 오늘날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것보다는 몇 배 더 심각했을 게, 이 자연관만 해도. 다만 그 템포가 그 당시 시대상으로 아주 느릿느릿해서 그렇지. 굉장한, 엄청난, 아주 쇼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성리학의 신관이 뭐였던가 생각해 봐야죠. 성리학에서 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 예, 맞아요. 응? 맞아요. 귀신, 그것도, 신도, 이의 소산물로 본 거예요. 응? 이에서, 그거는, 기적 변화에 의해서 신이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란 말이 가끔 나와요. 신기. 귀신, 신자의 기. 신기. 요것이 1900년대 가까이 되면서는 아주 재미있는 논리로 변화가 되는데요. 아, 특히 그 명남로 최한기 같은 사상가에 의해서 굉장한 의미로 나타납니다. 아마 러셀 사상하고 과학철학이라는 거 비교를 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어떤 민주적인 개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 최한기 같은 사람은 이 신기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참 그 우리 이 윗대 사람들이 논리적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 좀 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도 빠지지 않는 특이한 그 논리성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그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저기, 우리가 무슨, 저, 사화 같은 얘기를 굉장히 비하해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또 비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무서운 당쟁의 회오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나중에 말려들기도 했지만은, 안 할 수, 자기 나름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당정으로까지 치닫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았어요.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가능했던 그런 면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을, 그 이의 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신관이라는 것은 참 애매해. 뭐 귀신, 조상신 뭐 이런 것도 됐다가 뭐 이게 아주 애매하게 그런 게 분명치가 않고 이 당시에 그 선비 지식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허령 그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명백치 않아. 내가 그 정확한 표현을 이제 뭐한데 청담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관이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신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학이라는 게 이게 종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 신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신관의 분위기에서 서학이 들어왔는데, 서학에서 제시된 신관은 어떤가?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의 모습이 분명한 거라. 그것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대로 원문대로의 표현은 세상을 제작했다고, 제작.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세상을 신이 제작했다. 그 성리학적인 분위기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의문이 제기돼요. 예. 737일. 6일. 예, 예.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창조주라는 개념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게다가, 그 창조주가 나를 알고, 예, 나같이 하층에 속하고, 이 세상에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내 아들 대대로 종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나 같은 것을 아는, 나와의 어떤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인격신이란 얘기는 이게 뭐,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런 신관이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종래 신관이 애매했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물활론적인 그런 것들은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평등성이 부각됐다 그랬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임금님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 임금만 되면 뭐 이 막 모든 게 다 되니까 임금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는데 임금을 만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임금도 만들었지만 나도 만든 분이다 이게. 그럼 내가 가만 생각할 때 임금이나 나나 그 같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상층 중심의 그 계층 구조에 뭔가가 강한 효리가 올기 시작하고 그게 초점은 인간의 평등성의 방향으로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하층에 속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기 이제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땐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할 여유가 그런 어떤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는 거야. 임금은 임금인데 그걸 또 그 논의를 하다니 말도 아닌 거지. 그런데 이런 신관을 접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임금이 됐을까? 나는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도자는 왜 저 사람은 왕이 됐는가? 왕에 대한 왕의 권위의 시작에 관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산의 예는 아주 그 대표적인 논리 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내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두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마을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셔.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결이 된 거라. 그분 존경받는 분 얘기니까 다 따른 것이. 마을과 마을 간에 논쟁이 붙은 거야. 어떤 제3의 다른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가 그걸 평가해서 해결해 준 거야. 이렇게 해서 점차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생겼고 그 지도자가 저 왕도 된 거다 이렇게 본 것이. 그러면서 어떤 말이 하나 더 추가 들어가냐 하면 추가 들어가. 추가 되냐면 지도자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항산을 시키고 오늘날 말은 경제적인 삶의 틀을 마련해주고 안전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존재다. 이런 논리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임금이 그러한 기능을 잘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필부가 된다. 네. 그 일상적인 한 남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 보통 남자에 불과한 특별한 왕이 아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능상의 이유로 임금으로 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요걸 서양 사람들은 한마디 더 했어. 폭군은 방벌돼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조선조의 그 개혁가들은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 그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제 기능을 수행 못하는 임금님은 그 이튿날 바로 그 필부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요. 이거나 폭군 방벌의 서양 사상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이게 참 재미있는 논리가 하나 전개되는데, 사람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혹은 한 사람이든 한 집단이든, 하나의 개체라고 봅시다. 개체란 말을 한번 써봐죠. 이 개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한 그룹일 수도 있고 우리 라벌이 서울의 라벌이라는 걸 한 덩어리로 개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민족을 한 개체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개체가 모여서 한 전체적인 집단이 되는데 이 개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져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종전에는 그 개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계층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계층적으로 보는 거죠. 상층이기 때문에 이제 하층은 절대 그 상층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관에 의해서 인간이나 뭔가 그 개체라는 존재미는 뭔가 사회는 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체마다 고유한 자기의 기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개체가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그 개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도 살게 된다 이렇게 봐요. 그 인체 구조하고의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미스터 박, 인체 문제 잘 아시죠?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죠? 아직은 아니구만. 옛날 그 친구 중에 그 과대기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땐 다방이 2층이 많았어. 2층이나 3층에. 게다가 우리 때는 그 데모도 많고 형사들이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게 참 많았거든. 튀어야 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할 때는 다른 데 다쳐도 좋은데 머리를 다치지 마라.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해라 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브란스 출신인데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오른쪽 발의 그 발가락 첫째 발가락에 발톱이 고장 났을 때 그 심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못하는 거죠. 폭 발톱이 안 아파본 사람은 아마 그 발톱의 중요성을 모를 거예요. 평상시에는 야 발톱아 왜 영양분만 계속 가져가고 이렇게 귀찮게 또 그 발톱을 자르도록 만드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면 그 발톱이 한번 아파봐요. 온몸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심하면 신장까지도 손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발톱이 상했다 그랬을 때 온몸의 기능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발톱아 너 아프지? 너 다쳤구나. 자 우리가 영양분을 이만큼 전부 뺄게. 그래서 너를 주마. 총 집중해서 너를 도울게. 어서 나아라. 야 네가 나아야 돼. 이래서 발톱이 회복되면서 몸 전체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제 각 개체가 발톱이라는 개체는 심장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발톱의 기능을 하는 것은 심장이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각 개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 이런 논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선 결국 뒤에 그 어떤 면에서 동양적 소셜리즘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어요. 자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조에 그 서학이 들어왔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끼친 영향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아주 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표현 능력이 아주 좀 약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말이 느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좀 용어 사용을 좀 더 이렇게 잘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토론의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기로 하죠. 아마 질문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같이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더 많은 우리 식구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질문을 요약하고 대답도 요약하는 조금 이렇게 좀 그러한 토론 분위기로 우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죠. 이런 사물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와 같은 이런 이성적인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돌멩이에도 저기 뭔가 저 있다 이거지. 네? 나하고 뭐 이래 통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물었는
물질, 인간이나 물질에게도 뭐
다 어떤 인격을 부여하는 예. 자. 그쪽에서 잘 정리해봐요.
제가,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예.
몇 가지만 일단, 저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 이 서학이라는 것 자체가, 캐톨릭의 영향을, 그러니까 개신교는 또 빠져있는 것 같고요. 캐톨릭이라는 어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은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그런 어떤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캐톨릭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어떤 순수한 기술적인 어떤 문명이랄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얘기들인지 조금 수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주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역사를 전공하니까요, 장르만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상 자체는 아주 이상적으로 사상을 이렇게 어떤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는 별도로 그 사상 자체만 봤을 때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쭉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그 팩트의 문제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 간의 변화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과연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세기, 18세기 있었던 이 조선에 있었던 어떤 캐톨릭 교도들이 실제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중국으로부터 떼서 어떤 그런 중화주의적인 질서로부터 떼서 어떤 독자적인 어떤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든 생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폭군에 대한 방권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장관님 어떤, 좀 이렇게 의견 들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어떤, 유교 자체를, 물론 유교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비하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폭군에 대한 방권 사상 같은 것들은, 유교, 에서도 실제로 내재해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밑으로부터 어떤 일반 민들에 의해서 어떤 정부를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런 것과는 별도로 어떤 뭐 광해군이라든지 연산군이라든지 이런 폭군들을 없애버리는 어떤 성리학적인 명분과 맞지 않을 때 엎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유교 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유학, 수학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 어떤 깔끔한 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동감은 있는데 사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조금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네,
뭐. 질문인데 장르께서 정약용의 모든 저작들을 좀 그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걸로 해석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전공하고 관련된 질문인데, 당시에 정약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유배가게 된 게 1801년에 그 정조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순조가 들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거기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아서 그 신유사업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렵이 아마도 프랑스에 어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방권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지식에도 혹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그런 어떤 자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지 다예요?
제가 생각나고
생각나는 질문하고요. 내가 먼저 대답을 좀 할게요. 우리 다른 멤버들도 그게 추가로 얘기했으면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캐톨릭에 관한 얘기냐. 그렇죠. 이게 우리 지난번 시간에 좀 많이 논의를 했던 문제인데, 제수이파 있죠. 제수이파. 성교를 굉장히 했었죠. 근데 이 제수이파 계통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의 열정을 갖고 그 사선을 넘어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왔었죠.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 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대로 이 사람들의 선교 정책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화되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한문을 공부했고 중국 옷을 입고 이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지식인들하고의 접촉을 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천학, 초함이나 천주시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이때는 그 제수이파 계통이다가 그 다음엔 또 도미니카 계통으로 바뀌기도 하죠.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캐톨릭이죠. 그러다가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1885년입니까? 4년입니까? 그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정치 상황에 관한 전제를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야 할 걸,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 개신교도들이 좀 배타성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캐더릭에서 배타성을 띠더라도 우리로서는 조금 이렇게 포용성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우리 조선조 후기 근대 사상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당시 캐더릭이라고 그럴까요? 이 캐더릭 계통에서는 참 신앙적이었어요. 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는, 얼마든가 포기만 하면 하겠다고 하면 내줬던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정말 그 신앙 모범적이었거든요. 그 빈소 같은 걸 태워버리고 말이죠. 조선주 선비가 빈소를 태운다는 건 말도 못할 얘기인데 태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데 차라리 그걸 포기했던, 예, 우리가 독립 후에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캐더릭이 뵙겠죠. 이게 뭐 조상 저 그 제사도 민속이고 어쩌고 뭐 이러고 나서부터 캐더릭은 아주 시끄러져 버립니다. 그 교세도 아주 허물허물해지고요. 특히 어떤 우리 민족의 독립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그 사회 활동, 뭐 양로원, 장애인, 부르자, 그런 어떤 학교 이런 거는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요, 개신교보다 먼저 시작해요. 아주 크게 활동을 해요. 그런 어떤 역시 그 민족주의적인 좀 그런 갈라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캐더릭이죠. 캐더릭인데 서학이란 말은 이 캐더릭에 대한 당시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말이죠. 예. 그 이제 서교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히 비판을 할 땐 서교라는 말로 많이 했고요. 좀 학문적인 영역에서 서학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가 서학이 근대사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끼친 전래과정이나 끼친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 그 이 좀 사실 중심의 그런 역사라는 걸 우리가 갖기 마련인데 중국 중심의 논리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나왔는가 하는 얘기죠. 예, 나왔어요.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런 어떤 중국 중심을 벗어나는 게 예를 들면 그 사대 질서의 그 외교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국에 매년마다 이렇게 몇백 명씩 가서 거기 가서 뭐 국경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왕이 바뀌게 됐다든가 세자가 그 이렇게 뭐 등극하게 됐을 때 뭐 거기에서 뭐 고명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관례들이랄까 이런 것들, 그런 제도적인 것 자체를 어떤 바꾸자, 어떤 그야말로 그 조금 서양에서 조금 이럴지 모르는데 어떤 정말 그야말로 어떤 네이션 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각 국가는 각 국가대로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관념 차원에서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물론 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그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뭐 중국만 어떤 이제 중심이 아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국가 자체를 어떤 그야말로 어떤 사대 질서에서 떼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자체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예. 개항 후에 그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전제가 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사대 외교를 통해서 우리 조선조가 중국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그것을 우리가 꼭 안 좋은 형태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외교 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주로 제 마음대로 하지만은 약소국으로서도 차선의 방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소국 정치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당시 4대 외교라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외교 방식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636년인가요? 명조가 망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중국관에 매혹돼 있었던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청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 저 청조 저놈 순 오랑캐다 이게야. 저 오랑캐한테 우리가 이 곤욕을 치르고 특히 이 남한산성 그 비극 그걸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이미 없어진 명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모양이었거든. 그런데 청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사대주의자들이죠, 주로. 그리고 오히려 개혁그룹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오랑캐지만은 전 예사로운 게 아니다. 이미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고 중국의 좋은 전통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이 강국이 되기야. 청조, 청나라 저게. 그래서 저걸 오히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청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건 우리 지도층하고는 반대 입장이에요. 대중, 대청나라 관계에 있어서 친청을 써야 되고 그 목표는 극청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청나라를 이기 위해서 청나라를 지금 사귀어서 그 평화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그 기존 우리 지배계층에서는 청나라를 뭐 멸시하고 오히려 친청에 그런 청나라를 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뭐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자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독자성, 중국과 대등한 어떤 독자성에 관한 사상적인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 나름대로 뽑는다고 뽑아놨거든. 비라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 번째로 이 폭벌 방벌 사상이, 이건 유학 자체에도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냐. 유학 자체도 농민을 참 섬긴다고 그럴까, 농민을 돌보고 아들처럼 돌보고 또 하층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들이 없어지면은 국가의 부의 근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논리죠. 아주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민본 사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주 사상이죠. 그죠? 민본과 민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 주체가 달라요. 민본은 기본적으로 상층 중심이에요. 상층이 주체예요. 의협비역이사 자비를 베풀어서 하층민을 사랑하는 거라. 그죠? 근데 이 민주라는 것은 왕 자체가 민을 위해서, 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죠. 그런 기능적인 목표를 갖고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역할을 할 뿐이다. 이거죠. 그죠? 주체 자체가 민인 거라. 왕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되는데, 이건 우리 정치학자들 중에도 가끔 좀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끝으로 다산의 그 캐도릭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 때문이냐, 유배를 갔던 것이.
그런 그거는 그것 때문에 간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저작들에 나타나는 것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그게 어떤 캐톨릭을 직접 그 거기 용어들 쓸 수 없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의 사상을 캐톨릭적으로 풀어나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일반 또 주장하는,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아직까 정략 다른 선생님이 쓰시는 것 중에 뭐 그 타서 같은 주 같은 거를 독자들도 쓰시고 그랬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사실은 뭐 별로 기존의 성의학과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서도 캐톨릭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고.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네. 그게 주류였어요. 네. 지금까지도.
장은 좀 다른 입장.
달라요. 예. 다르고 이 관계를 좀 연구한 분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캐톨릭 같은 것도 최서구 신부 같은 사람. 내 캐톨릭에 한번 가보니까 이 다산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이제 난 그런 관점보다는 다산에 나타난 저작을 보고 그 당시 유학이라는 거,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했던 내용 이것하고 이렇게 비춰봐서 다산의 이런 사상은 이건 성의학이 아닌데 어디서 온 거냐, 그 당시 그들이 이해했던 성경적 이해를 그 딱 세우면 맞다 이게요. 그래서 이 다산의 이해는 그 본질적으로 아, 그 성경적 이해를 전제로 해서 검토되어야만이 다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히 그 가족 관계가 다산은 뭐 이건 도리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벽 뭐 권철순 이게 전부 다 그 이성훈까지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연관이 되고 특히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지봉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죠. 그죠. 지봉유설의 저자.
네. 그 제가 오늘 뭐 한번 이제 약간 서문 좀 봤거든요.
그 책이 어디 났어요?
여기 목사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아, 그 책이 여기 있었습니까?
장원님 제게 선물을 해주신.
아 그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못 봤는데 조금 보면서 느낀 게 그 사상적으로 이렇게 같은 유형이 시대가 다른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연관시켜버리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룹들을 이렇게 뭐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윤곡 선생님의 후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인들도 그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인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뭐 그 주기 그니까 뭐 주기론적으로 더 가까운 어떤 그 뭐 병발설이라고 하셨던 그런 데서 나중에 그 서인 쪽의 계열들 쭉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또 남인 계통으로 반대 그 반대되는 쪽에서 훨씬 더 개혁적인 데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
같은 남인이더라도 어떤 서울 근교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는 좀 정보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청의 문물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자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쫙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본질적인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대전자가 사상은 흘러간다는 얘기였죠. 우리가 대전제를 했는데 그래서 사상에는 단절이 없다 라는 전제를 했고 사실은 거꾸로 올라갔었어요. 일곱 개 그런 그늘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화담이 틀림없는데 그 화담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매월당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월당 이후로 어디에 연결되냐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그 성리학의 초기 분위기가 또 주기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 그리 바로 올라가야 할는지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칠 만한 누가 있는지는 규명이 안 됐어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 라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려오는 그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바로 실학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좀 물론 네.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있어요. 네. 특히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한 취향기 같은 이런 경우에는 화담하고 바로 연결돼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그때 서울에 있으면서 중국 쪽에 도서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그 봤다라는 걸 제가 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그 매번 어떤 매년마다 가는 어떤 중국에 가는 사행단이 사오는 그 책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가. 물론 우리 전통, 그러니까 조선 후기 그 실학 관련되는 분들이 조선 전기의 어떤 매월당이 어떤 김희숙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것도 물론 의미는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 또 분명히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떤 중국을 통한 어떤 영향들, 특히 그 책 같은 걸 많이 사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 사행단들이 뭐 한번 갈 때 500명씩 이렇게 가서. 그래서 뭐 그 최학기가 봤던 책들이 어제 뭐 중국 쪽이 훨씬 많고 뭐 상해에 있는 무슨 서점에서 그 미국 지도 같은 것도 자기가 1850년대 다 구해서 보고 봤을 때 그게 그 어떤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상의 어떤 그 조상들과 연관을 시키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또 동시에 같은 동시대의 어떤 중국에 있었던 지식인이랄까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계속해서 한번 개발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보는 명남로 선생의 경우에는 유물론적이야. 말하자면 오늘날 표현을 해도 유물론적인데 다산하고 비슷한 시기면서도 다산이 유신론적인 신앙적 관점이라면 명남의 경우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개체성의 부각을 매우 현대적인 개념으로 부각시켰단 말이죠. 네, 이것은 서양 경우에 그 당시 시대에도 누가 그랬는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저기 뭐 시청각 교육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명남로 선생님 취향기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면서 듣는 거의 중요성을 나름으로 증명해 나가는 논법. 두 번째는 주체 간의 관계, 개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는 명남리의 특징적인 면. 또 셋째의 경우는 주체의 수준 확대라는 면에서 그 주체가 개인으로까지 확대되는 특이한 논법인데, 내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이론가라면은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을 조선 사회에서의 독자적인 영역의 관점에서 써라 한다면은 안 쓰면 안 되지 않을 그 사람들. 취향기에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북쪽에서 어느 만큼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명남의 경우에 그런 특이한 점이 특히 특이한 점은 서양하고 관련해서 서양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걸 사상의 내용상에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서 제시할 수 있으면 또 한 번의 새로운 평가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서양의 문물이 중국에 와 있었던 것은 조선의 상류층 자제들은 명림당에서 아주 조금도 거리낌 없이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뭐 1600년부터도 명남도도 물론 그걸 봤겠지. 그렇게 한번 어느 기회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 아주 그 관심이 많고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을 해줘서 고맙네요. 우리 지금 목사님 끝내가는 시간에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질문하는 편지. 예. 예. 저기 본문하고요, 저기 약간 조금 동떨어진 감은 있긴 하지만, 그, 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갈등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의에 걸쳐서 그 유학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마치 접근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 뭐 인간론이라든지 뭐 인간이라든지 자연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을 이제 치우칠 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학이 지금 제가 그 던지고 싶은 질문은 유학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없다면은 그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큰 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게 그 두 주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참으로 저희 아버님 안 믿는 분이세요. 도저히 참 그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그 뭐 몇 년 안 살았지만 아버님과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아 이해가 됐죠, 그렇죠. 아버지의
네,
입장이
굉장히 너무 이렇게 아 정말 유학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배울 게 없다면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그 사람과 뭐 한 개체로부터 그 사람과의 나와의 그 연계성이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심각한 고민이 좀 빠지게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또 우리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쭉 한번 같이 해서 우리 서로 같이 나누고
제가 예.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자연관의 변화에서요. 성리학이 성악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연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성악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서구 사회에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성경의 그 사상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면서 근세 철학이 대두하면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 파괴로 인한 인간 존재의 그 생존 위협이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사상을 서학의 영향이 바로 그 사상이 모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차원만 얘기를 하면 서구 사회 같은 종말을 같이 맞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적인 다스림의 의미의 자연관인지 좀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도 성경에 근간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그 절대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 바로 유교가 지금 서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그런 피해가 그 경패를 많이 보는데 거꾸로 그렇게 되면 유교에서 갖고 있는 귀신유이나 무슨 붕우유신, 부자유신 같은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다시 그 해답으로 서구 사회의 마지막 난제에 대한 해답으로 유교 사상이 대두가 되고 해답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요즘 배웠는데 자연관에서도 그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결론이라면 다시 거꾸로 돌아서 유교 지금 성리학의 입장에서 모든 자연은 이에서 나왔다는 입장을 봤을 때는 자연을 그렇게 파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에서 동물도 나오고 이에서 인간도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상정을 한다면 사실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다스림의 존재로도 도약을 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논리를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먼저
포인트가 뭐냐면
예, 알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냐 아니면 근데 서구 사회의 사상을 지금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건지
예.
그게 분명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잘 요약을 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2차 질문이
예. 어디 부인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
부인이 손 들었어?
대표단수로 지금.
저는 뭐냐면, 장로님 이제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었는데, 한국 기독교가 안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제도적인 여러 모습 속에서, 돈을 이게 공, 이유학을 잘 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유교적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사라든가 목사님한테 어떤 성직자에 대한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고 계급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목사를 뭐 제사장이다든가 성경의 사상보다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는지 그런 예를 좀 현실에 우리 부딪히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예. Thank you. 또요?
네, 저는 그 아티스트니까 쓰는데요. 그 답을 다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2로부터 나왔다는 거에서 자연과 어떤 인간 간의 그 연계성을 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 거기서 왜 어떤 평등한 그런 사상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계층화된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됐는가?
유학에서?
네, 유학에서. 네. 그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그런가 궁금하고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학이라고 서양 어떤 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걸 단순히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요소가 많잖아요. 크게 단순화시키자면은 뭐 기독교적 요소도 있고 또 헬레니즘적 요소가 있는데. 그럼 서학에 나타난 이거는 기독교 요소가 아니라 헬라인적인 요소다라고 평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중요한
중요. 절대 답장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핑계대는 게 없어요. 또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유학과 그 사회에, 우리 지금 사회에 무슨 지배적인 어떤 가치나 이거는 보다라고 현대 사회에 말하신 게 몇 가지 있다면 그 당시에 이런 유학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그 다스리기 위한 그것으로서의 질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배적이었고 그것과 무속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나 생활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워진 그 둘 사이의 공존관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학과 무속 간의 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학의 이론적인 얘기들을 이제 윗사람들이 얘기하고 이거에 의해서 사회 전체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얘기됐던 건지 그리고 밑에 있는 하층인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혹은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거에 의해서만 유학을 접하고 사상적으로까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공유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정서, 좀 더 무속이나 이런 데 가까운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불교도 물론 계속 남아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해서요. 아까 아니마라는 그러니까 영혼설로 인한 개체성의 부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제가 사실 아는 그 당시 그거는 트랙에서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뭐 혼이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거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영혼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 영혼으로 인해서 인간의 개체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는지 그 당시에는 영혼에 대한 이해가 어땠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아니마하고 귀신과의 관계가 뜨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간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불문학도가 되게 어려운 질문하네. 그래요. 또 있습니까?
그 저기 있잖아요.
예.
저 끝에 설명하신 약간 비슷한데 옥황상제라는 그게 그 개념이 뭐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알고 싶어요.
사모님 그런 얘기는 강의하시기 굉장히 쉬운데요.
네.
질문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저도 한 질문이에요. 공부의 질문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했죠.
예.
논리적인 말은 거기서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감정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우리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경하는지 상충되는지
이런 좀 질문을 감사. 이제 일단 질문은 마감합니다. 여튼 여기 어느 만큼 적혔냐에 따라서 대답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마나가부터 시작된 이 질문을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보죠. 조선적 유학에 대한 재조명,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 글을 썼어요. 가장 정치학회부에 발표를 했더니만, 즉각적인 반응은 안 와요. 안 오는데, 두고두고 뭔가가 끓이김 한 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학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부터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기억하실 텐데 솔로몬 때 중국에서도 갔지 않았겠냐. 와서 딱 보니까 온통 제사더라. 봐서 이해한 만큼 그대로 겉모양만 가지고 온 게 아니냐. 그것이 아마 유학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다. 그게 우리가 솔로몬 때가 빛이 1000년, 예? 1000년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했을 때 무관하지 않죠. 그죠? 시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그 유학의 제사의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성경, 레위기 형태하고 아주 비슷한 게 많죠. 근데, 그런 가설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유학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어떤 덕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당시 유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청렴성,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또, 옳은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정신, 이런 거,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규범적인 삶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걸 죽잡고 지키거든요. 뭐 가설 쓰고 의관을 갖춘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품이랄까 그 덕목을 지켜나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적 그 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는 뭐라 그럴까 칼이나 창을 중요시하지 않는 덜 중요시하는 것 덜 중요시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창칼도 쉽게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명분화시키는 우리 어떤 교회사라고 그럴까요? 서구 문화사를 비교해 본다면 부끄러운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 유학의 그 가장 본질적인 면은 역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거 이걸 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어떤 개신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났을 때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이 죽었을 때는 끄적만 남아가지고 모든 것이 그 형식적인 논리 싸움 그걸 뭐라 그러죠 명문 싸움 그런 걸로만 치달아 버리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아픔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조선조 유학에 있어서는 그것이 갖고 있었던 그 이 계층적인 거 이거가요 굉장히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생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또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에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유학의 그 권위주의적인 성격 가만두면은 어느덧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면은 상층 중심의 분위기를 헤팩해지는 거예요. 가만두면 그 상층에 있는 사람이 그 상층 크리스천 중심이 돼. 상층 크리스천. 아무튼 이게 뭐 목사님이거나 뭐 장로님들이거나 이런 중심으로 돼버린다고 이게 가만두면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런 거는 정말로 위험한 비성사적인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앞에 얘기한 몇 가지는 그 유학의 좋은 점을 우리가 참 부끄럽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조금 범위가 이게 좀 확대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에는 그 중국이라는 어떤 배후 세력이 아주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끼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현대판 중국 예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통일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뭐 직접 연관되는 문제고. 근데 이것이 어느 만큼 무서우냐 하면 우리의 고대사 정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떤가라는 걸 내가 확인했을 때 나의 지금에 사는 어떤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특히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부터 중국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조선의 의식 말살의 형태로 치달아 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가 모르게 뭔가인지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은 중국인들이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나서는 항상 조선에 대한 경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늦추지 않았고 조선이 과거의 고대사를 얘기하거나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게 관련된 책들은 의도적으로 없앴던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고대사에 관련된 문화를 중국 영토 내에서 오늘날 중국 영토 내에서 찾기 위한 운동을 편다면은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아마 비자 안 나올 겁니다. 한번 그래 갔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출입이 안 될 겁니다. 입국 자체를 안 시킬 거예요. 이게 어디에 연관이 되냐? 주로 고대사에 관련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사의 흔적은 뭐 제일 유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광개토대왕비 아니겠어요? 또 문헌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얘기로 본단 말이죠. 근데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기록할 때 그때 이미 우리의 고대사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이 공개화 안 됐어. 공개적으로 갖고 있으면 뭔가 위험했거나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날 지금 정부의 조정에서 압수해서 보관했었던 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사에 관련된 것, 뭐 조대기 같은 게 그 좋은 예일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대사가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꾸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그 고대 사회에 관한 숨겨진 어떤 필사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고대 사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직 사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규원사화 또 하나는 한당고기 뭐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그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마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랜 역사를 그렇게 치밀하게 연도까지 밝혀가면서 왕조의 실적까지 밝혀가면서 그렇게 놓은 것이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꼭 주목해야 할 게 외부에 어떤 입김이 들어간 건 틀림없어요. 그 입김은 하나는 선교적인 입김입니다. 그 선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도 이게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이 선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도교로 됐다는 견해거든요. 근데 이 선교라는 게 고대 우리 민족의 어떤 큰 어떤 활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화랑 같은 게 굉장히 선교적인 칼라거든. 또 하나의 역량은 유교입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이런 고대사에 관련된 문헌들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이 됐단 말이죠. 좀 원형적인 것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계에서 처음에는 한당고의 같은 걸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짧은 시간 내에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 내지 우호적인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이런 걸 잘못하면 어떤 독재자들한테 그 쇼비니즘적인 그런 구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의 고대사를 한번 정리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강력이나 어떤 민족 혼이나 그 당시 중원을 주름 잡았던 그 기상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음미하면서 오늘에 살아가는 그런 좀 이렇게 가슴을 펼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이런 러블리 같은 모임에서는 꼭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이런 데서 진지하게 검토해도 이것은 그 위험성이 없다. 쇼비니즘적인 그런 칼라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도 참 좋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뭔가 고대 사회부터 내려왔던 우리 선인들의 어떤 그런 기계들이 중국의 역량 속에서 점차 쇠퇴해 갔는데 그 중국의 역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유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상황하고 맞물린 것은 신라 중심의 역사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신라는 기본적으로 당나라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 당나라는 국가의 지상의 목표가 고구려의 타도거든. 그 고구려 때문에 당나라 전에 수나라라는 게 망해버렸잖아요. 망한 주원인 고구려하고 싸워서 패하고 나서 했거든. 그 중원의 대국하고 맞부딪혀서 조금도 그런 거 없이 맞부딪혀서 이겨왔던 그런 고구려란 말이죠. 이런 고구려를 위해 고구려하고 싸우기 위해서 당은 그 시작 때부터 계속 칼을 간 것이죠. 근데 이게 신라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 고구려를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진시황 때부터 당하기 시작했던 만리장성의 시작으로부터 계속 당하기 시작했던 어떤 조선인의 그 그 기상이랄까 이것은 꺾이는 대 그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잡혀지는 계기라는 것은 고구려 중심의 사관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형상으로 중국에 있고 북쪽에 이런 우리 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되기 위한 대전제는 고고학, 언어학 이쪽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가 유학은 우리 민족에 대한 중국인의 그 무서운 영향력의 어떤 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이게 하여튼 좋은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임은 우리 같이 지십시다. 나 얼마 전에도 저 북경 자유스럽게 갔다 왔는데 근데 또 못 들어오라고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아마 우리 문인 중에 누군가가 중국에 가서 산동성의 그 우물정자 그걸 광개토 대왕릉하고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최인호. 그 양반 중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지혜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적게 감을 갖는다든가,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그 무서운 유학에 500년이 넘은 걸친, 그나마도 그것도 아주 절대적인, 사상체계였던, 배타성을 띄었던, 그 사상체계에 혼빡 젖었던 그 세대를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자연관에 있어서, 이게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기독교의 자연관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성서적 자연관이냐, 문화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이런 질문의 여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엔 우리가 자연을 적용을 잘, 이 성경을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핵심을, 얘기하라면,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간이 자연을 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그 자연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속에 인간이 자연을 대했을 때 오늘날과 같은 착취의 문제, 더군다나 환경 공해 문제 같은 이런 자연 파괴는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 그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제기를 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뭐 한 몇 번 모임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국가 정치 이념도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의 근원적인 사상적인 시발점은 성서적입니다. 이게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깊거든요.